자, 우리가 로마서 8장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29절과 30절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나와서, 그래서 이 예정이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예정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칼빈주의의 예정과 지금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과 지금 어떤 사람을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보실래요?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예정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의 그 이제 튜올리브 5대 교리 중에서 제한속죄, 이것이 이제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속죄 헌물로 돌아가신 것이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명백하게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그 온 세상이라는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온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대단히 왜곡되게 성경을 이제 본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칼빈주의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믿느냐?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작정하신다. 자신의 아들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속죄를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작정하신다. 예.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뭐 하시냐? 아들은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두 번째,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땅에서 율법의 의를 획득하시면서 완벽한 삶을 사신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모두가 구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성령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속죄를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믿기 전에 그들을 거듭나게, 즉 중생하게 하시고, 일단 칼빈주의의 구원은 성령님이 먼저 그 사람을 살리셔야 그 사람을 먼저 거듭나게 살리셔야만 그 사람이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칭의를 얻기 위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중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얻기 위해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신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복음을 믿기 전에 이미 그 어떤 선택받은 사람을 일단 살려놓으시고 그 살아난 사람이 이제 믿음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의를, 칭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칭의를 얻게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끌림을 받은 선택된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첫 번째, 믿기도 전에 거듭나고,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받는데, 이 믿음은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사시면서 이룩한 의, 즉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의는 율법을 지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의를 획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는 칭의를 얻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 하나의 새로운 본성만 갖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믿음의 선한 행위 속에서 견디면서 일해야만 한다. 믿음을 행사하면서 견디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 만일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성령님에 의해 창조세계와 양심과 복음을 통해 이끄심을 받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죽어있고, 또한 믿음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으므로 믿을 수가 없다. 말이 좀 복잡하죠? 선택받은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이며, 선택받은 사람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받고 못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칼빈주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칼빈주의를 좀 정리하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 살리셔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명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도 흘려주시고, 그렇죠? 대속은 일단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 놓고 끌어오시면 이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유기하시는 거죠. 유기. 그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 교리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너무너무 멋진 말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꼭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암기하고 암송하고 다녀야 할 그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32절,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주신 분이 뭐가 다른 거는 뭘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것 중에서 뭘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고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우리는 지금 관념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초대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지금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겪는 이러한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는 이 말씀은 지금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 시편 44편 시편은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그런 책인데 여기에 지금 시편 44편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대환란과 관련된 지금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44편 19절에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은밀히 행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요게 지금 요 구절이 22절 구절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믿기를 이러한 구절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도살당할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도살당할 어린 양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양이 이렇게 희생제사를 위해서 각을 떠서 이렇게 죽여줘서 각을 떠서 불태워지듯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직접 이런 양처럼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런 것들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설사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거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너무너무 참 복된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로마의 그 개선문 이런 거 아시잖아요.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정말 그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없는 듯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또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살려줄 것을 믿기로 우리를 회유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 또 정사들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등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사와 권능, principalities and powers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언급만 돼 있어요, 몇 군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영적인 그런 존재의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리 어떤 뭐 물리적으로가 됐건 어떤 상태적으로가 됐건 어떤 높은 것 심지어 높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하늘을 뚫고 우주로 가겠지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이 우주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해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현혹이 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소위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어떤 세상에 포악한 그런 이 독재자가 됐건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 됐건 심지어 그것이 나 자신이 됐건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피조물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 저와 여러분 자신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내 구원을 방해할 때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이 변절하거나 나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심지어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심지어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이걸 취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는 이 성도의 안전 보장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그 성도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성도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개만 더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놨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조금 다시 헌금도 잘 내고 새벽기도 잘 나가면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됐다가 또 뭐 철야기도 한번 빠지고 뭐하고 11조 몇 번 빼먹으면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이런 식이 되면 그게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조건적인 어떤 한정적인 생명을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터널 라이프이기도 하면서 또 에버레스팅 라이프이기도 해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하기도 하면서 영존하기도 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에버라스팅 하는 것도 아니고 이터널 한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건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놓으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잃어버려지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그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하나라도 잃게 되면 구원받았다가 뭔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려서 뚝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을 다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즉 어떤 한 사람의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복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들 그 무슨 뭐 어린이 프로 같은 데서도 보면 뭐 봉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봉인 그 뭐였나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뭘 봉인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내가 예전에 잠깐 보니까 예. 봉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이게 편지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서신 같은 것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끈을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 끈에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리고 매듭 부분에다가 진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진흙 같은 걸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로 거기다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진흙에다가. 그럼 그게 이제 그대로 나면 잘 굳겠죠. 그게 봉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달을 쭉 이제 하러 이제 말 타고든지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받을 사람에게 딱 줬는데 그 봉인이 딱 이게 깨져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이 서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파발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지? 예. 그러니까 이 봉인을 딱 보면 아 이것이 끝까지 이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중간에 열어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늘 왕국에 이를 때까지 봉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하늘 왕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보겠어요? 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태어난 자가 어떻게 안 태어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born 했는데 어떻게 unborn 상태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being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born 한 상태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unborn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참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걔를 안 태어난 상태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또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하나가 창조가 됐어요. 창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3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뭐를 열심히 했거나 우리가 뭐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뭐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 중에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는 너 없던 거로 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천조 원어치 졌던 그 빚을 하나님이 그냥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난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한참 막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500만 원 내놔. 안 내놔? 너 그럼 다시 지옥 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천조 원어치 용서해 놓으시고 500만 원, 뭐 10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게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 했듯이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것이 없이 받은 구원인데 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뭔가를 해서 구원 받은 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한 게 없잖아요. 뭐 하셨어요? 고행하셨나요? 고행을 했으면 또 얼마나 하셨겠어요? 마늘만 먹다가 곰에서 인간 되셨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터널한 거, 에버라스팅한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기쁘게 막 가는 도중에 뭔가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취소시키신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끝까지 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도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으세요? 네가 뛰어봐야 불교도들이 뭐 하는 얘기 있죠. 누구누구 손바닥이야 뭐 이러는 거. 근데 우리는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걸 감히 열어 제끼고 이걸 뺏어가냔 말이에요. 예수님 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이걸 누가 감히 이거를 강제로 이걸 열고 뺏어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온 우주를 유지하는 분이시고 이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분이신데 누가 일개 피조물인 마귀가 그걸 하겠어요? 마귀가? 아니면 마귀보다 훨씬 열등한 인간이 하겠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 안에서 이걸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손 안에 이렇게 딱 움켜쥐고 계시고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거를 풀고 이 생명이 내 생명,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고 이걸 열고 도망갈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쪽에 있는데 서쪽이 얼마나 먼가 하고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다 보면 서쪽을 만날까요? 계속 돌아도 여전히 서쪽은 서쪽에 있죠.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아가지고 저 죄인이니 저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수중 몇 미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그거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4장 12절에 내가 네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빽빽한 구름 같았던 그 죄를 어느 순간에 구름이 보면 없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렸다. 또 이사야 38장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짓는 그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깨끗하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던지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가지고 주님 그때 정말 제가 그거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뭔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뭔 얘기하는 거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은 기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된 것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그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화로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지옥에 갑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썩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썩지 않을 씨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썩냐고요. 우리의 육체는 썩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새로 태어난 생명 그게 썩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썩는다는 게 그게 다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대입시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좀 더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 3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 생명과 제 생명이 지금 두 개란 얘기입니까? 하나란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옥 가면은 누가 지옥 가는 게 되죠? 예,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제가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도 같이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죄는 용서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미래의 죄들은 용서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입장에서 시간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미래의 죄였어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나서 한 1976년쯤에 짓는 그 죄라 하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미래의 죄예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과거의 죄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미래의 죄고, 제가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 입장에서 미래의 죄고, 제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 그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 때는 그 본질적인 모든 죄, 나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그 죄가 그게 다 용서가 된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 그랬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이 지옥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뼈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기쁨으로 너희가 참 하늘 아버지를 섬겨라 하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수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뭐 마음대로 살자, 방종하자. 사실 그럴 수 없다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짓게 되는 그런 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50가지 성경적 이유, 그래서 켄트 켈리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복사해서 저쪽 뒤에다가 인쇄물들이 있는 데다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우시단 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거를 좀 의심스러워하는 분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를, 단한 시간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큰 일을 당한 우리 김수경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시기 원하고, 진행되는 모든 장례의 절차를 주님께서 세밀하게 참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리가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 중에 몇 명이 또 함께 다녀오려고 할때 길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좀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